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두 정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두 정상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미일 동맹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이 일본, 한국 등 동맹들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타오르미나에서 27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정상들이 기후변화와 난민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주최국인 이탈리아는 특히 수만 명의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난민들의 출신국인 아프리카 5개국 지도자들도 이번 회의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발언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소말리아 해상에서 한국 선원 3명이 탑승한 원양 어선 한 척이 피랍돼 한국 해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27일 한국군과 외교부는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몽골 국적 어선 한 척이 해적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따라오고 있다는 연락 후 통신이 두절됐다며 한국군 청해부대가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은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해 오만으로 행하던 중이었으며 선원 21명 가운데 한국인은 3명이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인입니다.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는 지난 몇 년간 해적활동이 잠잠하다 최근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을 조사 중인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 러시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이후 이메일과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상원 정보위원회가 지난주 이 같은 편지를 트럼프 선거 캠프에 보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선거 캠프가 공식적으로 상원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서 27일 정부군 차량에 대해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나 최소한 18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코스트시에서 발생한 이날 공격은 미군 경호를 담당하는 아프간군을 겨냥했다고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나집 다니시 내무장관은 공격이 버스 정거장에서 일어나 민간인들의 희생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밝히며 희생자들은 모두 적군이고 민간인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지대는 탈레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일요일인 28일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기 전에 꼭 실천해야 할 목록을 뜻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한 미국 여성의 버킷리스트 한번 들어보시죠. 10가지가 넘는데요. 뮤지컬 춤 배우기, 스카이다이빙, 버몬트에서 소 젖자기, 연날리기, 보스톤 마라톤 코스 걷기, 10년 이상 못 만난 손녀와 빵 굽기, 또 영국에 있는 언니의 무덤에 가보기, 명화 그리기, 글쓰기 등입니다. 이 목록의 주인공은 75세 백발의 여성이고요. 얼마 전에 이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50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에 작성한 겁니다. 바로 이 여성의 아들의 권고로 말이죠. 아들이 삶의 일부를 잃은 듯이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머니와 이 목록을 하나씩 실천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영화로 만들게 됐는데요. 백발의 이 여성은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6개월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때는 일어나서 자신을 분발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영상은 미국인들의 기부금으로 제작이 됐고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 삶의 기쁨과 슬픔이 녹아있는 영상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면서 이 여성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를 풀어보는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겠습니다. BJ 토마스가 부릅니다. 빗방울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네요.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들어보시죠.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Just like the guy's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And those raindrops are falling.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슈도 릴레이. 지난 22일 2만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인 영국의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 여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가 끝날 즈음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22명의 사망자와 60여 명의 부상자가 났는데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번 테러 사건에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자신의 공연을 보러 왔다가 변을 당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진다고 이 가수 아리아나 그랜데가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 가수들은 아리아나에 이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들을 연쇄적으로 올렸습니다. 아리아나 그랜데와 함께 뱅뱅이라는 노래를 흥행시킨 니키 미나즈가요. 내 자매 아리아나와 모든 가족에게 일어난 영국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슴이 아프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니 너무 슬프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남자 가수 브루노 마스는 맨체스터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할 말이 없다. 세상이 이리도 잔인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다라고 썼습니다. 팝의 여왕으로 불리는 미국 여가수 쉐어는요. 내 기도가 맨체스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보내고 싶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가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가수들의 영국 맨체스터 테러 사건에 대한 연쇄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요, 2008년에 뮤지컬로 데뷔한 여가수인데요. 2013년부터 꾸준히 흥행곡을 불러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특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걸쳐서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번 테러 사건의 충격으로 앞둔 공연 일정을 취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굿바이 링링. 지상 최대의 쇼로 알려진 미국의 링링 서커스단. 지난 21일 146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고별 공연을 했습니다. 미 주류 언론이 이 소식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이날 저녁 미국 프로 아이스 하키팀인 뉴욕 아일랜더스의 홈 경기장에서 마지막 공연이 펼쳐진 겁니다. 사자, 호랑이 등 맹수들의 공연과 중력에 도전하는 공중근의 묘기, 익살맞은 광대 공연, 이렇게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공중근의 묘기에서 146년 공연 역사상 단 3차례만 성공했던 4회전 공중제비 돌기를 시도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관중석은 긴장감에 순간 조용해졌는데요. 멋지게 네 바퀴를 돈 공연자가 파트너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만 미끄러지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링링 서커스가 미국인을 찾아간 건 1871년부터인데요. 각종 동물쇼는 물론이고요. 아슬아슬한 공중곡에 다채로운 의상 등으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점점 얻어갔습니다. 그러다 동물보호단체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코끼리 학대 논란 속에 동물보호단체들과 14년간 소송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해 코끼리들을 보호센터로 보내야만 했죠. 서커스의 모 회사인 펠드 엔터테인먼트는요. 관객이 줄고 운영비가 늘어나는 등에서 오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초 링링 서커스단의 해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22일자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언론 성명으로 대응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3일자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1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2일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매우 불안정한 행동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이전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안보리 결의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으로 저항한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은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미 정보 당국자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발 속도를 유지한다면 ICBM 실전 배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60여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동맹관계를 굳건히 다져왔는데요. 심층 주제로 역대 주요 미한 정상회담을 조명해봤습니다. 25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언론이 공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정상적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얘기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오늘은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정상회담 결과와 분위기들을 좀 심층 취재한 김영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나라가 그동안 정상회담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952년에 처음 했으니까 한 네. 65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적어도 63차례, 그러니까 63차례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거의 해마다 뭐 산술적으로 보면요. 네. 정상회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한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이제 환갑을 훨씬 넘겼는데요.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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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상회담 하면은 네. 최근에 그 북한 특히 젊은 분들은 이게 뭔가 좀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가 벌써 뭐 5, 6년 지났는데 네. 아직 그 정상회담을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과거에 뭐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사실은 뭐 비행기를 안 탔으니까
네.
뭐 겨우 간 곳이 뭐 러시아나 내지는 이제 중국 정도였죠, 네. 그죠? 이 정상회담은 꼭 뭐 우방이나 동맹들 간에뿐 아니라 뭐 이제는 적국과도 가끔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차례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과거 역대 그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보면은 사실 동맹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방이 맞나 동맹이 맞나 할 정도로 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그런 정상회담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일부 관리들이 야 이건 만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걸 뭐 재앙 수준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 미 고위 관리들이 한국 대통령을 보고 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좀 부정적인 회담도 있었죠.
네.
뭐 한국의 역대 정부들을 보면 이제 뭐 크게 보수 정권, 뭐 진보 정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뭐 보수 정권은 한미 간의 동맹을 강조하는 반면에 한국의 이제 그 진보 정권 하면은 주로 이 자주적인 입장을 동맹보다는 좀 중시하는 그런 이제 성향인데 과거에 한국의 보수 정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과 좀 친했어야 되는데 아주 얼굴을 붉히고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지 않았던 경우도 그 종종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 최악의 정상회담 하면은 그 1979년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의 정상회담을 꼽고 있고요.
네.
반면에 그 정말 좋았던 정상회담은 그 김대중 대통령과 그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때를 꼽고 있습니다.
네.
특히 1979년에 있던 지미 카터와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의 정상회담은 앞서 이제 제가 잠시 설명해드렸으면 재앙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왜냐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뭐 핵을 잠시 추구하기도 했었고요.
네.
굉장히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구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나라 발전이 우선이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등한시하고 내지는 좀 이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 대해서 탄압도 많이 했죠. 반면에 지미 카터 대통령 하면은 뭐 인권을 빼놓지 빼놓고서는 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권을 상당히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그 탄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요. 또 그 주한 미군 철수까지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좀 더 그 군사비를 더 많이 내야 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강력한 그 대북 압박 정책을 쓰면서 주한미군도 상당히 볼모로 잡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반발을 했고요. 주한미군이 나가면 그 한반도의 그 군사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면서 두 정상이 어쨌든 간에 만났는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상당한 인파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는데 두 정상이 2시간 반 동안 만났거든요. 그중에 한 40분 이상을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서 쉬지도 않은 채 계속 미국이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거기에 질세라 또 박 대통령의 그런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인권 탄압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김일이 해제된 정상회담 그 기록을 보니까 이 두 나라 관리들이 거기서 쩔쩔매고 또
그랬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 이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당시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그랬지만 결국 얻어준 게 뭐였었나요?
결국은 뭐 시간이 약이겠지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김재규 자신의 신복인 김재규 씨한테 그 암살을 당했고 또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충돌했던 인물들이 모두 그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사실 일본조차도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를 했죠. 미군이 철수하면은 아무래도 그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그런 빌미로 해서 북한이 더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고 그럼 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그런 우려를 뭐 미국과 한국, 일본에 있는 그 군 관리들이 상당히 제기를 했고 그것을 미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위기가 사그라들게 됐죠.
네. 최악의 정상회담을 지미 네.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으셨는데
한국의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만 네. 미국의 많은 관리들은 또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를 꼽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증거도 있지요. 네. 2003년에 첫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사실은 미국에서 그 대북 그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라는 그 말을 왜 정상회담이 네. 끝나면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미 정부는 그 부시 행정부는 그 말을 꼭 놓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압박도 하면서 군사적 옵션도 옵션 가운데 있다, 선택방안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꼭 놓고 싶었는데
네.
당시 그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북한의 그런 안보 불안을 해소하길 원했고 그것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시에 그 협상이 잘 안 되자 그 한국 청와대에서는 야 협상단 철수시켜 막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결국은 네.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할 경우에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로 봉합이 된 적도 있었고요.
네.
가장 위기는 2005년 경주에 있었던 그 정상회담이었는데
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그 막 정상회담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말을 막고서
네.
이런 말들을 그 빼먹 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네.
상당히 그 국제 정상회담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그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또 그 전쟁을 갖다가 끝내고 이 정전이라든가 그 평화 협정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길 원했는데
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그 검증하는 방법으로 핵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그런 북한에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그걸 따지니까
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포기한 그런 조건밖에 없다. 다 이렇게 네. 잘라 말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네. 그 부시 행정부의 전직 관리들이 회고록을 썼는데
네.
대부분이 야 그 참 당황스러웠다라는 네. 말뿐만 아니라 이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적 성향에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네.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당시 그런 갈등은 어떻게 해소했나요?
그 제가 당시에 그 주한 미국 대사를 했던 버시바우 전 대사 또 이제 당시에 또 대사를 했던 그 크리스 힐
네.
전 대사의 그 말들을 저희가 이제 들어봤거든요.
네.
했더니 물론 정상 간에 그런 엇박자가 좀 있었지만 실무진들 사이에 그러니까 외교부 양측 외교부 국무부 뭐 관리들 사이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자주 접촉을 하자.
아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견도 있지만 서로 맞는 것도 있지 않겠냐.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정말 서로 통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네.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거를 잠깐 제쳐두고 서로 좀 공통 분모를 찾은 것부터 우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썼더니
네.
그렇게 큰 이견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그 말미에 노무현 정부의 말미 때는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2006년에 처음으로 핵실험을
네,
하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한국 정부도 북한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북한 정권이 계속 그렇게 도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기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이견들이 많이 없어지게 된
네.
그런 배경도 작용을 했습니다.
네. 최상의 정상회담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과 그 빌 클린턴.
네. 네.
왜냐하면은 뭐 기억나시겠지만
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덩달아 이제 미국과 북한 관계도 좋아지면서 네. 그 미국의 메릴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네.
평양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의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이곳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지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죠.
네.
햇볕 정책을 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강력히 지지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좋았었고 특히 또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죠. 특히
네.
그 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 정상을 이제 백악관이 아니라 자기의 별장에 미 대통령들이 그 타국 정상을 자기의 그 개인 별장이나 대통령 별장으로 초대하는 건 아주 각별한 사이일 때
네.
이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으로 그 이명박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로 이제 초청을 해서 같이 그 골프 그 카트라고 하죠. 네. 그걸 서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농담까지 주고받으면서 네. 그럴 정도로 아주 뭐 두 나라 사이에 관계가 아주 좋았었죠.
네. 그런데 한국의 김대중 정권 시절에
네, 네.
부시 대통령으로 미국 정권이 바뀌면서
네.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했었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8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이 공화당에
네.
보수 조지 W. 부시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9/11, 9/11
그렇죠.
터지고. 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는 뭐 기억나시겠지만 anything but Clinton. 이래서 네. 뭐 클린턴 당시의 그 외교 정책을 거의 다 부인하고 새로운 이제 강력한 이제 대외 외교 정책을 쓰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분위기가 어색해지는데 이제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만남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인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뭐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다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비록 의견은 다르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햇볕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빨리 만나자. 그래서 만난 게 결국은 실책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죠. 왜냐하면
네.
서로 간의 그 이견들이 뭔지를 좀 확실히 본 다음에 조율을 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 자신감을 이제 표출하면서 만났는데 결국 만나보니까 너무나 다르고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부시 대통령이 오히려 뭐 그런 정권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대화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서슴없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엇박자나고 김대중 대통령은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정상회담에서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부시 대통령이 디스맨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뭐 이 양반이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뭐 근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게 뭐 결례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자신의 회고록에 나중에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그 냉랭해진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아, 지금 이런 역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저희가 쭉 돌아보는 것이 이전 역대 대통령들의 만남을 좀 돌아본 그래서
그렇죠.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는 건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때 그 비서실장을
그렇죠.
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에 그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었고
네.
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리들이 그 당시에 또 몸담았던 관리들이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곳 워싱턴에 누가 앉아있냐
네.
보면은 이 부시 대통령보다 더 강성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으니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물과 기름이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주목을 받는 건데요. 하지만 그 전직 그 주한미국 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굉장히 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치우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사학가 출신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이게 폭이 넓지 않겠냐. 예를 들자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의 가치, 민주주의, 법치, 인권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조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보다는 이득, 국가 이득에 초점을 맞춘 이제 외교를 펼치다 보니까 미국의 이득이 되면 충분히 또 양보하고 또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끝으로 이번 네.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간단하게 좀 짚고 마무리할까요?
예. 아무래도 대북 정책이 가장 큰 관심사죠.
네.
북핵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네.
해결점이고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워싱턴 미 행정부는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접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심사겠고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한미 간 미한 간의 그 방위비 협상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그 사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10억
네.
달러를
네.
지불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또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양측이 좀 조율을 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
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만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협정을 맺은 뒤에 그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격차가 더 많이 나고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적자 규모가 불어났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조율하고 재협정을 하느냐 그것도 큰 관심사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말에 워싱턴에서 두 나라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전 역대 대통령들의 그 정상회담 결과와 분위기를 통해서 한번 전망도 해봤고요. 또 이번 의제가 뭔지 잠깐 간단하게도 소개도 해드려봤습니다.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도록 하죠. 사라 보만이 부릅니다. The Lovers Concerto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해외 한인사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조상진 기자가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7 세계 장병, 청소년,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 역사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 한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한반도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 2015년 시작됐습니다.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앞선 예선전이 해외 한인들과 현지인들의 참여 속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미주 예선 워싱턴전이 열렸습니다. 올해 미주 예선은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에서 치러지는데요. 20일 버지니아 폴스처치에 위치한 루터 잭슨 중학교에서 열린 워싱턴 예선전에는 한인과 미국인 학생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는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와 통일 골든벨 두 개 대회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는 자료를 이용한 발표와 토론, 춤, 연주, 연극 등의 형식으로 치러졌고 2명 이상으로 구성된 14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참가팀들은 든든한 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통일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총 14개 팀 50여 명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고 관객들은 큰 호응을 나타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의 최종 우승팀은 버지니아 지역 내 태권도 사범인 20대 한인 여성팀이 차지했습니다. 이 팀은 어렵고 뛰어난 수준의 춤 실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배경화면의 추매 메시지를 짧고 강하게 전달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총 세 가지로 났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평화, 예, 서로 harmonize 되는 거. 그 두 번째는 이제 다툼, 싸움, 그리고 좀 혼란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은 그 소망, 그리고 평화에 대한 소망과 그런 기쁨을 좀 표현을 담고
발표했습니다. 1등을 차지한 이 팀은 $1,000의 상금과 한국의 본선 진출 자격은 물론 본선 진출 일정에 필요한 모든 교통편과 숙박시설을 제공받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수상은 두 개 팀에게, 장려상 역시 두 개 팀에 돌아갔습니다. 올해 대회의 특이점은 지난해와 달리 미국인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점인데요. 총 50여 명 가운데 30여 명에 달했습니다. 장려상을 받은 메릴랜드 볼티모어 대학교의 우조마 아케네 학생은 VOA에 한국말을 공부하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 plan like in the future after college I'll go work in Korea in some type of engineering job.
우조마 양은 미국인으로서 이런 대회 참여를 통해 한반도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도 참여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Is to show basically like a huge amount of awareness that we're aware that all this stuff is happening and since that we are aware that
우주마 양과 흑인 대학생으로 구성된 4인 팀은 Never Alone, Stand United, 다시는 홀로가 아닌 함께 서기라는 제목의 춤을 선보였습니다. 역시 미국인 대학생인 가브리엘 홀 양과 미트라 피스가자데 양은 Let's Get Back Together, 다시 하나가 되자라는 제목의 춤을 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I also thought that the awareness of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like a really important deal, especially since I started.
가브리엘 양은 남북한이 통일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출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중학교 역사 모임의 백인 학생들이 미래의 남북 통일을 주제로 다룬 연극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5년 교내 38선 기념공원을 꾸며놓고 한국전 참전 용사와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기리고 있습니다. 미국인 학생들의 대회 참여에 대해 한국 국방부 장학명 교육정책관은 VOA에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학생들의 안보 의식도 높아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세계 청년들이 한번 안보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국제적인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이들이 장차 이런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 핵미사일 개발과 또 세계에 대한 평화에 대한 도전 위협 이런 것이 한반도에 국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ICBM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또는 유럽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학생이 참여하는 것도 직접적인 미국에 대한 위협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정책관은 미국 학생들은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한반도 분단, 이산 가족 등의 문제를 보편적인 인권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6번.
북한에는 한글날이 없고 대신 훈민정음 창제.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에 이은 통일 골든벨에는 70여 명의 한인 고등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는 수십 명의 개인 출전자들이 강당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사회자가 제시하는 문제에 답을 적어 동시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답자는 바로 퇴장하고 마지막 한 명의 승자가 남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300여 개의 예상 문제가 미리 배포됐고 참가자들은 사전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한인 고등학교 재학생 크리스틴 양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쌓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전거가 번호판이 있다고 자기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전거가. 그래서 거기 자전거에 번호판이 있다는 게 좀. 그리고 영어가 제 2외국어 인 것도 신기했고 저는 러시아인 줄 알았고 아니면 중국어일 줄 알았는데 영어였더라고요.
통일 골든벨 최종 우승은 초등학교 4학년 임하은 학생이 차지했는데요.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하며 한반도가 통일돼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분단 비용이 우리가 아직 통일이 안 됐으니까 우리 서로 이상 가족 책임도 지어주고 북한의 총격 같은 거 그런 것도 방비하고 그런 데 쓰이는 걸 분담 비용이 있는데 나중에 그 통일하면 통일 편익이 생기니까 그게 더 낫다고 하는 그런 거
이마은 학생은 최고득점자로 1위를 차지했고 500달러의 상금도 탔지만 한국 본선 출전은 연령 제한 때문에 2등을 한 학생이 나가게 됩니다. 본선 최종 우승자에게는 5,0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지며 국내외 안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 20만 달러의 특전과 상금이 걸린 이번 2017 세계 장병 청소년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와 통일 골든벨의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 본선은 오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조상진입니다.
네, 조상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조지 워싱턴은 연방주의자든 반연방주의자든 누구든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 강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그때그때 조정하고 해결하고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행정부 강요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재무장관은 독립전쟁 때 저의 보좌관을 지냈던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맡기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행정부 강요와 요직 인사들을 임명했고요. 의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0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행정부의 출범 두 번째 이야기.
조지 워싱턴 행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미시시피강 남부의 영토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강을 좀 건너게 해주십시오. 애써 농사지은 곡물들 잔뜩 싣고 온 거 보이지 않습니까? 강만 건너면 시장이 바로 코앞인데 이 길을 막고 못 건너게 하면 우린 대체 어디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아니 그걸 왜 여기 와서 따지는 겁니까? 우리 스페인 총독께서 미국인들은 절대 강을 못 건너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다 당신네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정 억울하면 새로 생긴 연방정부인가 뭔가 당신네 대통령 찾아가서 따지시구려.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니 혹시 압니까? 무슨 신통력이라도 발휘해서 강을 건너게 해줄지요. 아니면 그 곡물들 다 마차에 실어서 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시장에 도착할 날이 있겠죠.
두고 보시죠. 지금은 그냥 돌아가지만 머지않아 당신네 스페인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 강을 건너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조지 워싱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당하는 억울한 사정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테니 그땐 이렇게 야박하게 군 걸 후회하며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앞에는 영국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통상협정을 맺고 있지 않았고요. 영국은 새로운 나라인 미국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쟁 비용으로 들여온 차관을 갚는 문제였고요. 다른 하나는 전국에 유통될 수 있는 화폐 제도를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어떤 일보다 빠르게 처리돼야 했는데 이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재무장관은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랬습니다. 해밀턴은 일찍부터 공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공업 발전이 없이는 어떤 나라도 강력해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해밀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미국이 공업 국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국가의 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영은행과 정부 융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영은행은 투자에 필요한 돈의 흐름을 늘렸고요. 상공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조업자들을 외국 경쟁사들에게서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이 높아질 거고 우리 상인들은 경쟁사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을 겁니다. 관세 제도가 미국의 산업을 강화시켜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인들이 생활 필수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계속해서 외국에서 들여온다면 국내 산업은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기 힘들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생활 필수품들은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질 거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될 테니까 농산물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겁니다. 다 같이 우리 생필품의 국내 생산에 좀 더 힘을 써봅시다.
공업을 강조하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정책을 농민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이 중심이었던 남부인들은 해밀턴의 정책이 북부 지역의 공업과 은행에만 이익을 안겨주고 공업 중심의 북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부 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공업과 상업이 발달하면 결국 그 혜택이 모든 지역에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목적은 유럽 강대국들처럼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거였고 결국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무장관의 일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앞에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쌓여 있었는데 무엇보다 국가 재정 마련과 부채를 갚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새 헌법에는 전쟁으로 진 빚을 갚는 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 재정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알렉산더 해밀턴이 생각해낸 방법은 융자를 얻는 거였습니다.
융자를 받으려면 우리 정부가 빚을 상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는 저에게 정부의 신용을 쌓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부채는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채권들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나 혁명군을 위해 음식이나 무기를 제공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으로 발행된 것들입니다.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는 전쟁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돈으로 바꿔주지 않고 있으니까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채권 문제를 두고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과 제임스 매디슨 의원의 조율이 시작됐습니다. 해밀턴 재무장관은 채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판매가 됐든 마지막에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의 제임스 매디슨은 해밀턴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장관의 제안대로 한다면 나중에 싼 값에 매입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맨 처음 구입했던 원래 주인들이 누굽니까?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애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한 희망 목록 어떠십니까? 희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이 늘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희망을 볼 수 없게 한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포기도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희망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당장 오는 한 주 동안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씩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7년 5월 27일 오늘
Great moments in the history of steel. In 1937, the Golden Gate Bridge opens.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 게이트 브릿지, 즉 금문교가 개통됐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4개월 만에 완공된 것이었습니다. 금문교를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토목건축가인 조셉 스트라우스였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착공 당시 거센 물살 등의 이유로 다리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년 만에 완공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높이 227m에 길이 2823m에 달하는 금문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국 토목공학회는 이 금문교를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했습니다. 한 해 4,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이 금문교는 오늘날까지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94년 5월 27일 오늘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자신의 고국인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Alexander Solzhenitsyn intends his journey across Russia to be a voyage of rediscovery. For the moment, though, it still has a
1974년 공산주의 소련에서 추방된 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천여 명이 넘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의 전통 환영 선물인 빵과 소금을 주며 솔제니친의 귀환을 축하해 줬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민족의 양심으로 추앙받던 솔제니친은 1962년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발표해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은 1973년 장편소설 수용소 군도를 발표해 수용소 내 죄수의 중노동과 고문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소련 당국은 솔제니친을 국가 반역죄로 체포하고 국외로 추방하게 됩니다. 이어 솔제니친은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90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솔제니친에게 시민권을 다시 되돌려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이어 소련이 붕괴되자 솔제니친은 1994년 오늘 20년에 걸친 망명 생활을 접고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이후 러시아에서는 솔제니친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솔제니친이 시대에 뒤처진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솔제니친은 러시아의 양심으로 기억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